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삼위일체 신앙의 역사,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되었을 때에 313년 이후 이제 공인되어면서 이렇게 드러날 때 제일 먼저 어떤 결정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특별히 삼위일체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삼위일체 신앙이 이제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할 때도 이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성자 예수를 강조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이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 낮게 보는 어떠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그 서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이해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이야기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성령 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보통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가운데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또 물어볼 때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하면 방언이죠. 방언. 그렇죠? 성령을 이야기하면 방언. 그래서 요즘도 성령의 역사 뜨거운 것을 이야기할 때 캐나다의 어떠한 교회라든지 어떤 무브먼트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교단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어떠한 소리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성령님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단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아주 진보적인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주 진보적인 교단도 그렇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는 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적게 하나요? 아니 적당히 하나요? 좀 적당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불만한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어떤 은혜, 은사들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설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성령을 안 믿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 교단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이야기할 땐 너무 방언만 이야기하니까. 방언 다 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방언을 하시면서 내가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방언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냥 하늘의 언어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방언이다 아니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늘의 언어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이 성령의 그 은사가 결국 방언 하나로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있어요. 뭐냐면 미국 이렇게 여행하다가 보면 교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오래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다 상하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시골을 가면 오래된 교회들이 아주 낡았고 수리가 되지 않아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 건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아주 붉은 벽들로 아니면 최신 아주 현대적인 건물로 아주 잘 지은 새로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 딱 가서 이름을 보면 다 어느 교단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들과 교단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여러분도 뉴스 들었겠지만 중미, 남미, 뭐 브라질을 포함한 그 남미에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캐톨릭에 어떠한 뭐 대항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캐톨릭에 어떠한 그 방해, 핍박을 막 뚫고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시골 뭐 그런 곳 가지 않더라도 뭐 대도시에도 있죠. 하지만 또 동시에 전통적인 오래된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뭐 사람들이 잘 이렇게 찬양할 때나 뭐 할 때나 거의 박수도 안 치고 뭐 그래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뭐 드럼 하고 한 게 20년? 이민교회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다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데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한 오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렇다면 보통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전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과 상관없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별로 이렇게 좀 잘 이해하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던 때고 신약 성경은 성자 그리스도가 일하시던 때고 지금은 성령이 일하시는 때이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좀 딱 들으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딱 이거를 세대별로 딱 구분해가지고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는 거는 약간 좀 오해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분 성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같이 그 창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잖아요. 창조 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은 창조 때에 안 계신 분입니까? 그냥 지금만 하고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창조의 때는 안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러면서 이 이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 상대를 어떤 흑암, 공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의 그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아니면 뭐 오순절에 등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선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임했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먼저 고백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한 분이신 바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로 구분하긴 하지만 바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또 성령이 많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나는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희들은 지금 나 이렇게 정말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내신 이 성령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성자가 올라가신 후에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는 것이 뭐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그 모든 민족들에게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은 뭐냐?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자의 사명을 우리들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후에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과 함께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막연한 존재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이겠죠. 하지만 진짜 증인은 성령과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물론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일까? 너무나 궁금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설명이 나오니까 나사렛 예수 알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오는 것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와요. 바람이 가요. 바람이 내 뺨을 싹 하여 내 몸을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를 시원하게 하고 또 내게 지금 바람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성령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들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1900년대까지 여러분 온 세상을 특별히 서양은 다 기독교가 지배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독교가 지배했다는 것은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지금 이 문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는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도 뭐 이것도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잘 믿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성령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화끈한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정말 너무나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크다 나쁘다, 그러니까 크다 적다 뭐 그런 것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집중한다면. 특별히 장로교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오순절 뭐 순복음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단만 아니라면. 하지만 동시에 각양의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성품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 성령을 믿는 방법도 그 성품과 그 교리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을 부인하지 않아요. 병이 막 그때가 기도할 때 바로 병이 안 고쳐져도 성령을 부인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뭐가 안 나타나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아수르가 막 승리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신을 갖다가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우면 우리도 아수르만큼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아수르만큼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유다의 왕이 막 거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간을 살기도 하지만 항상 미래를 보고 무엇을 결정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미래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열매라고 하진 않아요. 은사의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정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 하면은 어떠한 열매들이 떠올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 하면 뭐예요? 보통 생각하는 거 방언. 성령의 열매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막 사람을 치유하는 거. 그런 것을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은사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서도 동등하게 똑같게 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하니까 넘어간다면. 근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참는 것, 자비,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겠죠. 뭐 그 다음에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거는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절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다 인내하는 것. 다 이거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에 방어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도 귀신을 앞에 두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어떤 치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민족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정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막 다니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 갑자기 뭐 집을 바쳐라 아니면은 학교를 다 포기하고 뭐 신학교를 가라 그런 건 절대로 반대예요.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반대입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1년도 안 돼가지고 과를 전과한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우리 아들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뭐 목사가 된다, 갑자기 뭐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물어본다면 노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속에 뭐 제가 노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막 하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어제도 제 아내가 한 분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아주 뉴욕에서 그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 그 마음에 주시니까 다 정리하고 온두라스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온두라스 갔다 왔다고 하니까 혹시 그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 거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막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걸 제가 망다가 막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막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정말 그 개인에게 주시는 것은 제가 막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어도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고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어떠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어떠한 영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말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꼭 뭐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악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미혹해서 실수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그 표현이 참 요즘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잘못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면 유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되잖아요. 무엇인가에 잘못된 것에 중독되면 그 특징이 뭡니까?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도박, 어떠한 그런 것들 뭐 빠지면은 중독되면은 막 못하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독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막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욕심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그러한 곳에 가서 복지기관에 가서 막 집에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험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속을 모르면 중독이라 나쁜 것이죠. 이거 완전히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때에 그 정부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요즘 정치적으로도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시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분명히 함께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아마 우리는 유교의 어떻든간 백그라운드가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유교는 뭐예요? 어떠한 그 글들을 읽고 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 공부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민족들에 비해서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만으로 또 만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마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샤머니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인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부인하고 또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안 믿어도 잘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자기 만족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 또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령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혹시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남들만큼 세게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찬양할 때 내가 남들만큼 찬양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하고 성령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더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